또 수양회가 있었죠. 저도 3차 수양회 다녀왔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저번 한 주간 이제 저희들이 이 3차 여름 수양회를 치렀는데요, 제 51회 여름 수양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3년 만에 이 수양회를 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늘 온라인으로 수양회를 치르다가 이렇게 대면을 해서 수양회를 치르면서 그냥 모여있는 그 함께 있는 자체가 행복한 것 같더라. 저희 바로 옆에 동대전 교회에서는 지금 고등학생들 학생 캠프를 치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생 캠프를 처음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학생 캠프를 참석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참석 못했으면, 참석 못하면 결국 고등학교 그냥 졸업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학생 캠프를 참석하면서 그동안 그 학생 캠프를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맛을 느끼는 거죠. 학생들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 깨끗한 마음에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그 깨끗한 마음의 도화지에 말씀으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가는 대로 그려지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또 믿음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서 학생들이 맑아지고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도 잘하는지 학생들을 보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번 참석한 이 학생 캠프가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들의 일생을 좌우하게 될 거다.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10대야 놀자 프로그램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 안 믿는 학생들, 외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명의 학생이 연락이 왔대요. 제가 학생 캠프를 참석하면 안 됩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학생 캠프 오면 그게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다른 친구들 그런 마음에 이제 싸움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대전에 사는데 첫날은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이어서 좀 서먹서먹한데 오늘 저녁엔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돼요? 아빠나 그 부모님은 이제 안 믿는 분인데 아버지는 얘야 그래도 간 김에 끝까지 있지 그러냐. 엄마는 그래도 힘들면 잠만 집에 와서 자고 가거라. 하루 저녁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그 다음날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받고 나니까 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얼마든지 자거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상처난 마음이 막 이렇게 밝아져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거 뭐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고 달라져 가는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이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싸우죠. 이 녀석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 그래?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게임 좀 그만해라 이 녀석아. 그러면 또 아이는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엄마를 향하여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모습 보면 또 엄마는 화가 나죠. 이 녀석 엄마한테 말버릇 좀 봐라.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놈 자식아.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 나도 괴롭다고요. 누구는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박엄마를 또 밀치고 박엄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자녀 문제 없는 어떤 가정도 없더라고요.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부모님이 꾸짖고 막 혼을 내는데도 안 되는데 체벌을 가해도 안 되는데 신기한 건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씀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며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네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노력해야 되지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못 믿으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당신 나를 축복하면 당신 복을 받아. 그러나 당신 그렇게 나 저주하면 당신 저주받는 거야. 절대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담대하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약속하셨네. 그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수양에게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누구 죄로 된 거지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누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불행하게 소경으로 태어나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서 원인을 찾느냐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대? 저 집에 어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 집이 저렇게 된 거래. 저 집 아들이 어쨌대? 저 남편이 어쨌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네 죄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왜 그렇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형편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행위에게서 어떤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찾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된 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셨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원망이, 불평이, 불신이, 분노가, 증오가, 미움이 그 마음에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인천 교회에서 그라샤스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합창단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며칠 전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고3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어머니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그 기사가 나왔을 때였어요. 지금 이 시간 서울의 수많은 청소년들 마음에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거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 살인 충동, 자살 충동을 잠재워줄 수 있겠느냐? 세상의 어떤 지식이, 인간의 어떤 방법이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수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오늘도 수많은 청소년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들의 마음에 살인 충동을 잠재우고 자살 충동을 잠재워 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합창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스바보드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누구 때문이냐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한번 가보셔.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한계 안에, 여러분 한계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 육체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분노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움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미움이, 원망이, 불신이 언제 끝나느냐? 육체 안에서는 끝이 안 나요. 육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 밖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증오가 있다면,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분노,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끓어오르는 감정 하나를 억제할 길이 없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게 되고 자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 세상은 다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들 가운데 딴 집에 살았는데 집에서 창문을 내다보면 뒷산이 보이고 산 꼭대기에 전라도 최남단 미사일 기지가 보여요. 우리 집 호롱불 켜고 있을 때 그 산에는 환하게 전기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는 세상을 비관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될까? 들 가운데 외딴 집, 주막집, 술 파는 주막집에서 매일 날 좋은 날에는 마당에서 윷놀이, 끝판에는 동네 어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그 주막집도 망해가지고 안 되니까 얘는 아버지 저 정류장에 술집으로 출퇴근하시고 밤에 안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너 아버지 좀 모시고 와라. 정류장 주막집에 가면 아버지 화투놀이하고 계시, 도박하고 계시. 거기 가는 거 제일 싫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다 버티다가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가는데, 난 왜 저런 아버지 만났지?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세상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김일성이라도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 생각할 때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기하고 뛰놀 때 나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어머니는 뒤에서 밀고 그렇게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의 모든 원망이 끝이 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어디에도 마음이 하나님 머물 곳이 없었어요. 내 마음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왜?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으니까. 내 마음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머무실 곳이 없었어요. 내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며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빛이 오니까 흑암이 끝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서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감사가 평화가 소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직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원망이, 미움이, 불신이, 불평이 가득할까? 자기 마음만 가지고 사니까. 소경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왜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사는 거야? 늘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누가 와서 발길로 차도 뭘 집어던져도 도대체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구박을 당하면서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언제나 내 인생에 빛이 찾아오는 걸까? 언제나 내 인생에 이런 어두운 삶이 불행이 끝나는 걸까? 주님을 만나니까 끝나더라고. 아멘.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가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실로암에가 씻으라고요? 실로암이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거기까지 어떻게 날 보고 가라고요? 단 한 번도 내가 이 마을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 이 성경 속에는 과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따라 거지 삶을 살았는데 더 이상 거지로 살기 싫어. 내 생각 따라 살기 싫어. 난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설령 내가 실로암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이 떠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가보기라도 할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결국 실로암에 가서라고 돼 있어요. 누가 갔어요? 소경이 갔어요? 아니요, 말씀이 실로암으로 이끌어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말씀이 소경의 마음을 이끌어서 실로암에 이르게 하셨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동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정말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다 달라 보이는 것처럼, 눈먼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 코끼리가 막 커다란 나무 기둥처럼 생겼다고 할 거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버려요. 근데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내가 아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귀한 건 뭐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 네게 나리라. 믿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 말씀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그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굴복되어져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도 뜻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 묻잖아요. 나무아비타며 관세음보살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예수 그는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진정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피로서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완불하셨습니다. 아멘. 완불 맞아요? 아, 지금까지 지은 죄값만 치르고 앞으로 지을 죄값은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완불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놓으셨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지은 죄를 씻으려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시고 이미 깨끗게 하시고 이미 의롭게 하시고 이미 온전케 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난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시몬아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윗의 간증 속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오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바위가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산성이 되시고 때로는 힘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만나면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 속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병에서도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과연 다윗의 삶이 그렇게 푸른 초원이었습니까? 쉴만한 물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이 있어서 왕궁 문만 열고 나가면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서풀 사이를 지나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푸른 초원이래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쉴만한 물가로 가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형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형편은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하나님 나를 지키셨어.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셨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게 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 그분은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즐거움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행복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윗의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든 막연한 주님을 말하지 말고, 막연한 주님을 믿고 살지 말고, 확실한 주님, 분명한 주님, 정확하게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임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끄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 그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 중에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주님을 노래하게 되길 바라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10년 세월을 모압 땅 저주받은 땅에 머물면서 그는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삶을 살아.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풍족한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떠나간 그 모압 땅의 삶은 남편도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오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그 나오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 나오미는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을 얻었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동안 실패였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때론 주님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해도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 절대 실패하게 안 하시고 주님 절대 망하게 안 하실 거라는 거지. 마틴 루터는 죄 때문에 성당 종탑까지 오르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피투성이가 돼도 죄는 사해지지 않았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가지 성명을 내걸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틴 루터 마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변화는 금속알자가 만들어지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마음에 그 주님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허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연약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시느냐? 자,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집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바꿔주시면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믿음의 주가 계시잖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그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